로마서 23번 메시지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운명 2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고 끝마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을 이룸으로써 그분은 율법을 마치고 종결지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종결지은 결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율법을 완성하고 종결지었습니다. 율법은 그분 안에서 끝났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율법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완성되고 종결되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또다시 노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의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후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하게 행동하려고 결심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연히 자신이 만든 율법이 되는 규정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규정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규정을 마침으로 종결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의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산 의가 되기 위해 율법을 종결지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은 그리스도에 관해 너무도 많은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이고도 산 의이신 그분에게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성육신 되고 부활한 그리스도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바울의 글은 매우 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언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둘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육신과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로마서의 이 부분을 쓸 때 그 둘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성육신으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음부에 내려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간다는 것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었을 때 음부에 내려갔으며 부활함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로부터 즉 음부에서 올리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부활을 통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 곧 성육신되고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부터 부활까지의 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요구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그분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성육신된 하나님이었으며 사람인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주는 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언급된 음부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헬라어로는 무저갱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귀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언급됩니다. 이 단어는 또한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11절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볼로온, 즉 사탄을 임금으로 하는 황충들이 나오는 곳을 의미하며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서는 적 그리스도인 짐승이 올라오는 곳을 의미하며 20장 1절과 3절에서는 사탄이 던져져 천년 동안 가두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성경은 이 단어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품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의 그것은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부활 전에 방문한 장소, 즉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의 음부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음부에 들어가 부활함으로써 그곳에서 일어났음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용례에 따르면 무저갱이란 단어는 언제나 죽음의 장소를 언급하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땅 아랫곳으로 내려갔던 사탄에 속한 흑암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함으로써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당신에게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 바울이 8절에서 한 말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부활한 그리스도는 사신 말씀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말로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분명 그리스도의 자신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으로서 산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말씀이 그 영이라는 신약의 계시에 해당됩니다. 헬라어로 쓰인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어본다면 그 영이 말씀인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그리스도는 그 영이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접촉하기 위한 그 영이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 영으로 영접할 수 있고 말씀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산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부르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믿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입으로 부를 수 있으며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를 때 구원받고 그분을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성육신과 부활로 과정을 거친 후 그리스도는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주님이며 땅에서 움직이는 생명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매우 가까이 있어 우리 입에까지 있으며 마음에까지 있습니다. 누구도 이분보다 더 가까울 수 없습니다. 그분은 누리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는 자는 그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땅 위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분이십니다. 믿고 부르는 그리스도. 9절부터 13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합니다. 에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로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결과는 의요, 입으로 시인한 결과는 구원입니다. 의롭게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원한다면, 주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를 시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릇 그 자체로는 빈 그릇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릇에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하지만 그 그릇을 채우는 길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그 그릇이 비어 있다면 얼마나 가련하겠습니까?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채워지는 길은 로마서 10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릇에는 모두 입, 즉 열린 구멍이 있습니다. 입이 없는 것은 그릇이 아닙니다. 망치나 칼이나 도끼 같은 것에는 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이며 그릇인 우리에게는 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왜 입이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지기 위해 입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입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주님은 너무도 풍성하십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시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입이 있는 빈 그릇인 우리는 주님의 풍성으로 채워지기 위해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풍성에 참여하고 그 풍성을 누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 그 풍성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잠잠히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그분을 부르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좋아하고 특히 12절을 소중히 여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은 복음을 전할 때 무수히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절을 복음 전하는 데뿐 아니라 12절과 함께 모든 빈 그릇들을 신성의 풍성으로 채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입을 넓게 열고 주님을 부른다면 신성의 풍성이 당신의 분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빈 그릇을 채우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으로 채워지기 위해 그분을 부르는 입이 있으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먹고 누리는 길임을 밝히 계시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은 주님이 그를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6절과 118편 5절에서 다윗은 환난과 고통 중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주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86편 7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81편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음을 말하고 주인은 그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6편 5절은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6편 3절과 4절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시편 13절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기 위해 즉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부터 6절까지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노래이며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긷는 방법, 즉 주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누리는 길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찬송하며 부르짖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놀라운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불러서 물로 나오라고 하시고 포도주나 젖이나 좋은 음식 등 주님의 양식의 풍성을 누리라고 하시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길은 주님을 추구하고 가까이 있는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7절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분발하여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57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며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요 부르짖음임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께 부르짖는 것일 뿐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체험하는 것이며 그 호흡을 통해 우리 속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억눌렀던 것들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 곧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하 감옥이나 구덩이 혹은 어떤 억눌림 안에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속에 있는 무거운 것을 내심으로써 깊은 구덩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속으로부터 소극적인 것들을 내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힘과 누림과 위로와 안식이 되는 그분의 모든 풍성과 함께 주님 자신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주님의 풍성을 함께 먹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주님은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 안에서 우리가 영접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누리기에 편리하고 풍성한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다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풍성을 함께 먹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분께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람을 자극시키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소리 없이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께 외치거나 들리도록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부르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첫째로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2장 4절과 6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과 56절도 같은 것을 계시합니다. 즉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주님을 불렀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인류의 셋째 세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노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욥, 모세, 야베스, 삼손, 사무엘, 다윗, 요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가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엘 2장 32절, 스바냐 3장 9절, 스가랴 13장 9절에도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신약에 믿는 자들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부어진 그 영을 영접함으로써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고 믿는 자들은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영을 영접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에 의해 부어졌지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길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믿는 자들은 스데반처럼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알게 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믿는 자들로 인정하고 결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회개한 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의 죄를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씻음받기를 권고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초기의 성도들 간에 있었던 보편적인 실행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했음을 가리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매일 주님을 불렀으며 평생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실행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입술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풍성을 가질 것이며 그 풍성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모든 풍성을 가진 주님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주님을 누림에 관한 책임을 계시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며 우리가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항목들이십니다. 결국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명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주는 영인 그분을 마시는 길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가 주 예수여 라고 말할 때 즉시 영 안에 있게 됨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여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의 이름이고 그 영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얻습니다.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영을 얻습니다. 그 영을 받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적인 호흡일 뿐 아니라 영적인 마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을 생명의 호흡으로 호흡하며 생수로 마십니다. 찬송가 65장 2절은 이에 대한 찬송입니다. 축복의 주, 능력의 구주, 내 모든 필요 채워, 주의 이름 호흡함이 참 생명을 마심일세.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함께 얻고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여, 이 일에 대해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 시대에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소서. 전파되고 들음받은 그리스도.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부르려면 그분을 믿어야 하며 그분을 믿으려면 그분을 들어야 하며 그분을 들으려면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의해 보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도록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부른 후에 또한 그분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온 땅에 전파되었고 들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 전파되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분을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영접되고 거절된 그리스도. 16절부터 2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접되고 거절되었음을 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영접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은 한 가지 사항, 즉 하나님의 선택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선택은 부르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에 속한 것이고 믿음에 의해 의한 것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10장은 그리스도에 관해 제일 많이 제시합니다.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불리웁니다. 신약의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명칭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옴으로써 성육신 되었으며 음부에서 올라옴으로써 부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후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는 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있으며 우리 입 안과 마음 속까지 있습니다. 당신의 입 안과 당신의 마음 속이라는 어구는 그리스도가 공기 같은 분임을 의미합니다. 공기만이 우리 입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산 말씀인 그 영입니다. 그분은 우리 속으로 받을 수 있는 공기요 호흡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다만 입을 사용하여 그분을 들이시고 마음을 사용하여 그분을 영접하고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될 것이며 그분의 모든 풍성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뛰어난 기술과 정의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고 그분을 담는 그릇이 되도록 선택되고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안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깊은 속에서부터 자신을 열고 깊은 영으로부터 우리 입으로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는 그릇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이 그릇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길이 제시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 곧 그분이 마음에 품은 갈망의 목적입니다.